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일계명에서 나와 언약을 맺은 너희는 누구만을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내가 유일무이한 신이다. 나만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지는 2, 3, 4 계명에서 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1계명에서는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2, 3, 4계명에서는 어떻게, how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듯이 예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계명에서는 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시고, 3계명에서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고, 4계명에서는 나의 날을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캐더릭과 루터교는 1계명과 2계명을 한 계명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모든 개신교는 이두 계명을 다른 계명으로 취급합니다.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계명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두 개의 별개의 계명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제1계명은 올바른 신을 예배하는 것에 관한 계명이고, 제2계명은 그 신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은 첫째 계명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고, 둘째 계명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2계명만 보려고 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의 절반은 그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번역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번역합니다. 원어 표현의 어원이 cut, 자르다, 새기다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표현은 여기 새긴 우상의 동격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or를 잘못 번역한 겁니다. 또가 아니라 곧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or의 의미, 하나는 A or B, A나 B고, 또두 번째 or의 의미는 A 곧 B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곧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하신 다음에 곧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우상들을 예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제2계명의 요지는 둘입니다. 첫째 의미는 너희는 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그리지 말라, 표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송골매의 머리로 호루스 신을 표현하고, 또 제칼의 머리로 아누비스 신을 표현하듯이 어떤 피조물로도 나를 묘사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무로도 조각하지 말고, 돌을 깎지도 말고, 금속에 새기지도 말고,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이 명령을 하시는가? 레위기 19장 4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니라.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창조주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모든 천체, 모든 자연, 모든 동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으로 어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내 모습을 만들어서 예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두 번째 의미는 너희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듯이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나를 예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 곳에서나 내집 안방에서 동네 뒷산 아무 데서나 나를 예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지정한 곳에서만 내가 지정한 방법대로만 나를 예배해야 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12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나를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남편은 아내가 자기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모든 아내는 남편이 자기만을 사랑하기 원하듯이 나도 너희가 나만을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사실 질투하지 않는 남편 아내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배우자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질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가? 먼저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격려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시면은 격려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 자손이 복되게 되기 원한다면 너희는 나만을 내 방법대로만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거짓 신을 금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거짓 예배를 금합니다. 이두 계명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예후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없앴다고 칭찬합니다. 열왕기하 9장 10종을 보시면은 예후는 바알 신을 음란하게 섬겼던 이세벨을 창문에서 내려 던져 죽인 후에 그 시체를 밟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으고 80인의 호위병과 장관들을 밖에 두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에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관한 기록을 마치면서 열왕기하 10장 28구절에서 말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제1계명은 준수하였으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은 준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는 다른 신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첫 번째 계명은 시행했지만은 두 번째 계명은 어기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 또한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내려오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베델과 단에서 예배드리고 또 레위인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닌 때의 절기를 지켰듯이 아무데서나 아무나 목사로 세워서 예배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편한 곳에서 내 편한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남자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자 목사를 세워서 예배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랑과 구원과 축복의 말씀만을 전하고 거룩과 심판의 저주의 말씀은 전하지 않는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 전하는 목사들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5절, 6절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비의 죄의 대가를 자손 삼사대까지 물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을 세상적으로 해석합니다. 사회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죄의 영향이 몇 대까지 갈수 있다는 말이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기 때문에 부모의 죄된 습성은 종종 자손들에게 전수된다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종종 도둑질한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해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대로 하나님은 아비의 죄를 자손 3사대까지 치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아합의 죄 때문에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모두 몰살 당했습니다. 그 아합의 아들들이 특별히 잘못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 아합의 죄 때문에 아들들 70명이 모두 살해당한 거예요. 또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 낳은 지 며칠이 못 돼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다윗의 장자 압론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보낸 분하야 장군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 아들들 모두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비의 죄에 대한 대가 실제로 자손들이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18장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처벌받는다. 아들이 받지 않는다. 그 아비가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지만은 모두 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모두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고 모두 필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한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다른 말씀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대상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가?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은 나에게서 끝나고 내 자손에게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믿고 스스럼 없이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것은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 받을 것이라고 믿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하고 괴로워하는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에스겔서 18장 말씀은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둘다 진리이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5절의 경고의 말씀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것과 같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아들과 손자를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들과 손자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도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해주신 방법대로만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손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외에는 일체 어떤 신도 섬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